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한국 측의 민관 방북단 160명이 오늘 평양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북단을 태운 수송기 석대는 오늘 오전 성남공항에서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북단은 오늘 환영공연과 만찬 등에 이어 내일 오전 평양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 뒤 6일 귀환할 예정입니다. 한국 방북단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포함된 가운데 남북한은 이 기간 사실상 고위급 회담을 열고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와 검증 요구를 일단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어제 강경화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핵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방안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북미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인 사차 로렌티 유엔 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렌티 대사는 또 제재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재 예외 문제를 다뤘다면서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에 관한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1955년 체결한 친선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두 나라 간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ICJ의 최근 판결로 미국-이란 친선조약의 절대적인 모순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CJ는 이날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보고 난 것은 1955년 친선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란 측의 제소를 받아들였습니다. ICJ는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인도주의 분야와 민간 항공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특정 국가 이주민들에게 허용하는 임시 보호 신분 TPS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어제 수단과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TPS를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예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보호 신분 TPS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년간 이어져온 TPS를 계속하는 데 따른 실체적 피해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과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 제도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이버 공격 배후로 러시아 군 정보기관을 지목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GRU가 2015년 7월과 2017년 10월 사이에 발생한 6건의 사이버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은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GRU가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GRU의 행동은 무모하며 무차별적이라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 선거의 훼손과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손전화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 손전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찍는 일명 셀피가 유행입니다. 북한에서도 요즘 셀피를 찍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자, 그런데 이 셀피를 찍는데 정신이 팔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의학연구소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세계 각국의 셀피 관련 사망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약 260명이 셀피를 찍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 유형을 보면 배에서 떨어지거나 파도에 휩쓸리는 등 익사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기찻길이나 벼랑 끝에서 촬영하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또 이 셀피 사망자의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었고 여성이 셀피를 더 많이 찍지만 사망자는 남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셀피 사망 사고가 국제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떠올랐다며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완벽한 사진을 올리기 위해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위험한 관광지나 고층 건물의 경우 셀피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1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은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선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1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1도, 함흥은 11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비 벤튼이 부릅니다. 내 모든 꿈을 당신에게 보낼 거예요. 키스로 봉한 편지에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는 Sealed with a Kiss 들어보시죠.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It's gonna be a cold, lonely summer, but I'll feel the emptiness. I'll send you all my dreams every day in a letter sealed with a kiss. I'll see you. Thank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은 남중국해 사태에 관련해서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놓습니다. 또한 중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비롯한 미국 국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오늘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영국 정부가 주장했고요.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인도주의 분야는 제외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대중국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요?
네, 워싱턴에 있는 유력 정책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대중국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연설문의 발췌본이 언론에 먼저 공개됐는데요. 이 강경한 입장이 뼈대를 잃었기 때문에 최근 무역과 안보 또 외교 다방면에서 악화되는 미중 관계에 불을 붙일 것이다. 이렇게 CNN 방송을 내다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건지 연설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먼저 남중국해 현안을 짚었는데요. 미국은 겁먹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무모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비행과 항해 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괴롭힌다. 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예, 얼마 전에 미 해군 함정과 중국군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7함대 소속 디케이터 구축함이 지난 일요일 스프레틀리 제도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이 중국군 란저우 구축함이 45야드, 약 41미터 근방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이 급하게 뱃머리를 트는 회피 기동으로 부딪힐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당시 미 해군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어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예, 사진에 어떤 장면이 들어있습니까?
네, 4장이 공개됐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중 양측 함정의 몸체가 맞닿아 보일 정도로 가까운 장면이 잡혔습니다. 미 해군 디케이터함이 회피 기동을 몇 초만 늦게 써도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중국 측이 비난 성명을 내거나 호위함을 보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위협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 미군은 당시 국제법상의 공역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 디케이터함에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스프리틀리 제도의 무인도와 암초들이 중국령인데 미 해군이 영해로 간주되는 12해리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계재판소는 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이미 지난 2016년에 판결했습니다.
네, 정당한 항해 활동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게 펜스 부통령이 오늘 연설할 요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국내 문제에 개입을 시도 중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밝힐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들과 산업을 중국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연설문에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과 제조업 등 현장 주변에서 중국 정부가 반 트럼프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서 비슷한 요지로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증거를 갖고 있고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아이오와주 신문에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재한 의견 광고를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실제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펜스 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구체화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보다 사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연설문에서 지적했는데요. 중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 신장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또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정부 차원의 접근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이 관영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구들을 중국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정부기구들이 미국의 언론, 기업, 영화계, 학계, 또 싱크탱크, 또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여론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적었습니다.
네, 자 미국 각계에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펜스 부통령은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여론 조작의 배경은 결국 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원한다는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줄곧 중국의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려진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반응이 없는데요. 오늘 공식으로 이 연설이 끝난 뒤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한편 미국산 원유 수입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후 미국산 원유 수송이 전면 중단됐다고 자오상지 에너지 운수의 세출린 대표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자오상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원유 수송을 전담하는 중국의 국영 기업입니다.
지구촌 온에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군요.
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은 물론이고 스포츠와 교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방면의 사이버 공격을 러시아군 정보기관 GRU가 배후 조종했다고 영국 정부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혼란을 조장해서 서구의 민주주의를 허물려 하고 있다고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오늘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비슷한 주장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왔다고요?
네, 이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이 사이버 공격하려다가 봉쇄당한 일이 있었다고 네덜란드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러시아 용의자들은 지난 4월에 외교관 여권으로 네덜란드 현지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시점은 러시아가 지난 3월 영국에서 화학무기의 일종인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러시아가 배후로 지명된 사이버 공격 사례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해 우크라이나 국제공항과 주요 언론 매체들에 발생한 이 배드래빗 랜섬웨어 공격도 러시아가 벌인 것으로 영국 측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또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스포츠계에 파장을 남긴 러시아 올림픽 선수들의 불법 약물 사용, 이 도핑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 반도핑 기구 해킹 시도에도 러시아 당국이 관여했다고 영국은 밝혔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이 스콧 모리스 총리와 외무부 장관 명의로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이 불법 사이버 활동에 호주가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정한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러시아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죠?
앞서 미국 법무부도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해킹의 배후에 GRU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정보기관 GRU의 이 같은 불법 사이버 공격은 미국 정당과 싱크탱크에서부터 주요 산업 기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목표물에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서방 각국이 불법 사이버 공격 배후로 지목한 러시아군 정보기관 GRU 어떤 곳인가요?
예, 냉전 해체 이후에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다양한 첩보 활동과 공작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 3월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에 대한 신경작용제 이 독살 기도 사건도 이 GRU 소속 장교 2명이 벌였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고요. 이 밖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GRU가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원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3일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서 인도주의적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공식 탈퇴한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란은 지난 7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양국이 지난 1955년 체결한 친선 경제관계 영사권 조약의 위반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었습니다.
네, 자 인도주의적 분야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식량과 의약품, 또 농산품, 민항기 안전정비 같은 분야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3일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이런 물품을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압둘가키 유스프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이번 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인도적 필요에 따른 이런 물품들이 이란의 영역으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법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우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사법권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제소의 근거로 삼은 이란과의 친선 경제관계 영사권 조약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현재의 제도 아래서도 인도주의적으로 식품과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대이란 수출은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란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번 명령은 이란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고 미국의 제재가 불법적이고 잔혹한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이란 외교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란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한 상황이죠.
네, 미국은 지난 8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는데요. 이 2단계, 이 두 번째 제재가 다음 달 예고돼 있습니다. 2단계 제재는 이란 중앙은행과 이란산 원유 등에 대한 제재인데요. 이란 경제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같은 다른 당사국들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이란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수사국 FBI가 브레케보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상원이 케보노 지명자를 인준할 것으로 완전하게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신분 TPS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오후에 전국적으로 무선 비상경보체제를 시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군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날 새벽 2시 반에 라지샤 백악관 대변인이 인터넷 트위터에 성명을 냈는데요. 백악관이 FBI 조사 결과를 받았고 이를 연방 상원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조사였는데 결과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 성명은 FB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방 상원이 캐버너 지명자를 인준할 것으로 완전하게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보노 지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모양이네요.
백악관 성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조사 결과를 들은 한 관리를 인용해서 FBI가 모두 9명을 면담해서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백악관 측이 FBI 조사 결과를 보고 캐버너 지명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 주장입니다. 포드 씨와 캐버너 씨가 이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1982년 여름에 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이 케베나 씨가 술에 취해서 포드 씨를 성폭행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두 번째 의혹은 케베나 지명자가 대학생 시절에 역시 술을 먹고 이 여학생인 데버러 라미레즈 씨 앞에서 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케베나 지명자는 두 사람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 이제 조사 결과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상원의원들이 하루 동안 이 보고서를 열람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돼서요. 의사당 안에 이 보안 조처가 된 방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데요. 이 원하는 사람은 또 이 기밀 취급 인가가 있는 직원들로부터 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한편 상원 일정에 대해서 이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그렇죠. 즉 토론 종결안을 상정한다고 어제 저녁에 밝혔습니다.
There'll be plenty of time for members to review and be briefed on the supplemental material before a Friday cloture vote.
네, 내일 있을 이 토론 종결안 표결 전에 의원들이 이 조사 결과를 보거나 설명을 들을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맥코넬 대표는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가 그러면서 이미 밝혔듯이 이 최종 토론 종결안이 통과된 뒤에 다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6일에 최종 표결에 들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네. 참고로 클로처 토론 종결하는 표결로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끝내는 걸 말하는데요. 이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다음 일정이 본회의 표결입니다.
본회의 표결 전망은 어떤가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 보고서 내용에 달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3명이 케베나 지명자 인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인준 여부가 사실 불투명했습니다. 바로 제프 프레이크 위원, 수전 콜린스 위원 그리고 리사 머커스키 상원위원인데요. 뭐 이들이 FBI 보고서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예.
만약 조사 결과가 케베나 지명자한테 유리한 내용이라면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도 또 민주당 쪽에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원의원이 한 2명 정도 있어서 이것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미시시피주에 가서 유세했는데요. 여기서 케바너 지명자의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 씨 포드 씨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청중들이 크게 웃었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포드 씨를 비하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이를 두고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이 이 세 사람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 씨를 비하한 게 아니고 단지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논란 끝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케바너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좀 수그러들까요?
그래서 이 논란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FBI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어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은 FBI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케베너 지명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됐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네.
FBI의 조사가 포드 씨 그리고 라미레스 씨가 제기한 의혹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드 씨 변호인단이 어제 연방 상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FBI가 당사자인 포드 씨를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법학 전공 교수들이 상원에 연명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법학 교수 1200명 이상이 서명한 편지가 연방 상원에 들어갔는데요. 이 서명한 교수들은 케베너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언행을 지적하면서 그가 연방 대법관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임시 보호 신분 TPS 수혜 대상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 연방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북캘리포니아 연방 지법 에드워드 첸 판사가 어제 내린 예비 판결입니다. 관련 소송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TPS 효력을 유지하라고 첸 판사는 연방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네, TPS 어떤 제도인가요?
네, 전쟁이나 내전,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났는데 바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임시 체류 신분입니다. 이 제도가 지난 1990년대 초에 도입됐습니다.
네, TPS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법원 서류를 보면요. 엘살바도르인 26만 3천 명, 아이티인 5만 8천 명, 니카라가 5천 명, 그리고 수단 출신이 1천 명 등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3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앞서서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사람들은 내년 1월에 그리고 아이티인은 내년 7월에 TPS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나라 사람들에게 부여하던 이 TPS 혜택을 연장해 주질 않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본국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젠 미국에 살 이유가 더 없다는 겁니다.
예.
네, 국토안보부 측은 TPS가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고 일시적인 조치였다면서 미국에 머물 이유가 사라졌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국토안보부 조처가 나오자 이 친이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됐었는데요. 1심 판결은 결국 소송을 낸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가 TPS 연장을 중단한 조처에 제동을 건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첸 판사는 TPS가 연장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TPS 수혜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큰 고통을 당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첸 판사는 TPS 수혜자들 이 낳은 아이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면서 이 TPS 중단 조처로 가족이 헤어질 상황에 부닥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들이 TPS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처를 정당화할 외교 정책이나 국가안보 이익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연방법무부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법원이 권한을 오용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친이민단체인 국제구호위원회는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 판결이 불가능한 결정과 위험으로부터 TPS 수혜자들을 임시로 보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상경보 문자를 전송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 WEA를 점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연방통신위원회 FCC하고 협력해서 미국 동부 시나노로 어제 오후 2시 18분 손전화에 비상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 경보란 이름으로 발송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 시험입니다. 경보를 받고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손전화로 경보가 나간 2분 뒤에는 이 별도 체제인 이 비상경보 시스템 EAS 점검을 위해서 TV와 라디오 방송에도 시험 경보가 나갔습니다.
자, 비상 상황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WEA가 지정한 상황이 세 가지입니다. 지역 내 악천후나 기타 위험한 상황, 아이 납치, 그리고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날 대략 얼마나 많은 손전화에 경보가 나갔을까요?
관련 당국은 미국 내 손전화 가운데 75% 정도의 경보 문자가 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자, 전에도 이렇게 손전화로 경보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국 차원에서는 처음이죠.
네.
그런데 지역 정부 차원에서는 이 WEA 체제를 자주 썼다는데요.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4만 건 이상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934년에 발효된 연방통신법은 대통령에게 통신 체제를 써서 비상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또 2006년에 발효된 법은 이동통신회사와 협력해서 비상 경보를 발령하도록 FCC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럼 손전화를 쓰는 사람은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외 없이 이런 문자를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하면은 위험한 상황이나 아이 납치와 관련된 정보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손전화 설정을 바꾸면 간단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명령으로 발동하는 경보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내는 손전화 경보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소송이 나왔는데요. 소송을 낸 사람들은 이 조처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이동기기를 연방정부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휘마 측은 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잘못된 경보가 나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하와이 주정부가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로 날아온다는 경보를 내보내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해 또 가을 산불 기간에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당국이 산불과 관련해서 적절히 경보를 발송하지 않아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지 마이클이 부릅니다. 이별의 아픔과 두려움을 노래한 A Different Corner, 다른 길목에서 들어보시죠.
I'd say love was a magical flame. I'd say love would keep us from pain. Had I been there, had I been there, I would promise you all of my life. But to lose you would cut like a knife. So I don't dare. No, I don't dare. The breeze, little by little, you brought me to my knees. Don't you care? No, I've never come close. In all of these years, you are the only one to stop my tears. I'm so scare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젊음과 자유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바지, 즉 블루진을 처음 만든 기업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청바지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연간 4억 5천만 벌의 청바지가 팔린다고 합니다.
또 미국인들은 한 사람당 평균 7벌의 청바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 명 정도인데 네. 곱하기 7 하면 23억 벌이 넘죠.
아, 엄청난 양이네요. 네. 자, 역시 세계 최대의 청바지 시장은 미국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바지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겨 입는 옷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나 젊은 층이 입던 옷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입는 옷이 됐죠.
자, 바로 이 블루진을 처음 만들어 대기업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태인 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29년에 독일의 부텐하임이라는 곳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리바이가 16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리바이의 두 형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시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리바이 그리고 두 누나 등 남은 가족도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에 터를 잡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리바이가 형들이 하는 사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리바이는 형들의 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법,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익히게 됐습니다.
자, 이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른바 골드러시 현상이 일고 있었습니다. 184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란 거기서 황금이 발견된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엄청난 인구가 밀려든 사태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리바이도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금을 캐러 간 건 아니고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잡화를 파는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리바이는 1853년에 배를 타고 멀리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리바이는 리바이 스트라우스 상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리바이는 물건을 뉴욕에 있는 형들한테서 조달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바이는 바느질에 필요한 물건, 옷, 텐트용 천, 침대용품, 연장 등 각종 물건을 팔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바이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금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전 지역이 천막촌으로 변해갔습니다. 리바이는 천막 주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광촌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신들의 헤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리바이는 그래, 질긴 천막천으로 바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리바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천막천은 금방 동이 났고요. 처음 면으로 바지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질긴 데님이라는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서 리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뒤 한동안 이 지역의 대부분의 광부, 농부, 카우보이들은 이 바지를 입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야기를 할 땐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보죠.
제이콥은 스트라우스로부터 원단을 받아다가 텐트와 담요, 수레, 덮개 등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제이콥도 유대인으로 러시아 출신 이민자였는데요. 어느 날 한 여인으로부터 이 목수인 남편이 입을 질긴 노동복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이콥은 바지 주머니 입구와 솔기에 이 망치로 금속 단추, 즉 리비트라는 것을 박아서 옷이 쉽게 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단순하게 바느질로만 된 데님 천으로는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이콥은 일할 때 입는 질긴 바지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왜 리바이에게 연락을 해온 건가요?
제이콥은 그런 옷 주문이 밀려서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받기를 원했는데 서류 신청에 필요한 돈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결국 사업 파트너 격인 리바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이 둘은 공동으로 새로운 바지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제이콥은 이때부터 리바이사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1873년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컴퍼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직 바지만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리바이는 천으로 사용하는 데님에 얼룩이 보이지 않게 푸른 물을 들여서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최초의 청바지 블루진이 만들어져 나온 거죠. 이 바지는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업은 점점 확대됐고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의류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동부 지역 사람들에게는 청바지가 점잖지 못한 옷이라는 인식 때문에 별로 인기를 못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후에 1920년부터 동부로도 점차 블루진이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다 주인공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옷은 크게 유행을 합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청바지가 10대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연간 2억 벌이 판매됐습니다.
점잖은 교수님들과 정치인들도 블루진을 입고 나오자 그 인기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1977년에는 5억 벌이 팔려나갔고요. 하지만 리바이스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세계로 파병된 미군과 종전 후에 60년대, 70년대를 지배한 락 문화 그리고 히피 세대들에 의해서 청바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청바지는 점차 휴양복, 작업복으로는 물론 일상복으로도 즐겨 입는 옷이 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리바이는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2만 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다국적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가 되자 경쟁 청바지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리바이스는 더 이상 독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청바지 3강을 꼽으라고 하면 리바이스, 리, 랭글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바이스는 여전히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6년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미국 내 직영 매점은 2,8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리바이 시그니처 진이 110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My jeans have traveled the world.
같은 해 회사의 수입은 약 4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블루진을 상징하는 존재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지만 정작 본인은 블루진을 입지 않았다고요?
네. 적어도 그가 살았을 때는 블루진이 노동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었고요. 그 자신은 경영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데도 귀재들이지만 그렇게 번 돈을 자신들의 공동체를 돕는 일에도 대단히 적극적인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도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리바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태평양 히브루 고아와 망명자 시설이라는 데 그리고 유태교 사원, 유태인 묘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예, 1897년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에 28가지의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학 제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바이는 1902년 73세를 일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타계했습니다. 리바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그의 유산은 조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유산을 주면서 자선 사업에 대한 유시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에 따라 설립된 The Levi Strauss Foundation은 에이즈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사회 정의, 지역 공동체 등에 최근까지 3억 2천만 달러를 제공했고 그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바지, 즉 블루진을 처음 만든 기업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최근 주요 뉴스가 됐는데요. 오늘은 회담에 대한 트윗 한번 살펴볼까요?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rrives in Pyongyang for his third summit this year with Kim Jong-un as he seeks to reboot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Arrive는 도착하다는 뜻인데요. 어느 나라, 도시에 도착할 때 arrive 뒤에 in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rrives in Pyongyang for his third summit this year with Kim Jong-un.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Arrive in. Arrive in. Arrive in. 어느 나라나 도시에 도착하다. 학교나 사무실 같은 작은 공간에 도착할 땐 at을 붙여 arrive at school. Arrive at the office 라고 말합니다. Arrive at school. Arrive at school. Arrive at school. 학교에 도착하다. Arrive at the office. Arrive at the office. Arrive at the office. 사무실에 도착하다. Seek는 무언가를 찾다 또는 노리다라는 뜻이고 reboot는 컴퓨터를 리부팅한다는 말에서처럼 재시동, 재개를 말합니다. Stalled는 멈춘, 정지된, 다른 말로 교착된이라는 의미인데요. As he seeks to reboot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길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Seek, seek, seek. 찾다, 노리다. Reboot, reboot, reboot. 재개. Stalled. Stalled, stalled, 멈춘, 교착된.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rrives in Pyongyang for his third summit this year with Kim Jong-un as he seeks to reboot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한 트윗을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0년 10월 4일 오늘. 여성 락커의 시조 제니스 조플린이 27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한 달 전 지미 핸드릭스의 마약 중독으로 인한 죽음에 이어 들려온 제니스의 사망 소식에 미국 음악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집니다. 조플린은 남성이 지배하는 락계에서 상업적, 비평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짐 모리슨, 지미 핸드릭스와 함께 락 음악의 위대한 3J로 손꼽히는 제니스 조플린. 1960년대 미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짙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플린은 자유로움과 신들린 듯한 열정으로 미국의 어두운 사회 담명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고독감을 느낀 조플린은 술과 마약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결국 1970년 오늘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제니스 조플린의 짧은 삶은 이후 영화 더 로즈로 다시 한번 반추됩니다. 1957년 10월 4일 오늘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지구의 길동무를 의미하는 스푸트니크는 지름 58cm에 무게 83.6kg에 불과하고 단순히 전파만을 발사하는 수준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우주 탐사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는데 그 의미가 컸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당시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미국도 서둘러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착수하지만 소련은 한 달 후 라이카라는 개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쏘아올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듬해에서야 8kg짜리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는 96.2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다가 다음에 1월 4일 그 역할을 끝내고 소멸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